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사랑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의 의미는 상대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자기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변함없이 영육간에 상대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참된 자녀를 얻는 데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에서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 또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흔히 율법과 사랑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모든 율법 가운데 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에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사랑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계명으로 함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는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을 때는 상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출중한 실력을 갖추었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는 내색을 하며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즘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말 중에 팬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뜻하는 말이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연예인을 한번 보기 위해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든 생활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어떤 가수의 열정 팬이었는데 담임 선생님께 공연에 가기 위해 조퇴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지방에 멀리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연예인의 공연은 서울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퇴시켜달라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야, 그 가수가 그렇게 좋니? 그 공연에 꼭 가야겠니?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때 이 학생이 그 공연에 못 가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럼 조퇴시켜 줄 테니 다녀와서 공부 더 열심히 잘해야 한다? 알았지? 하시면서 조퇴를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일은 1982년도 약 42년 전의 일인데요. 요즘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팬클럽 같은 경우는 단단한 조직력으로 되어 있어서 공연에 가면은 팬끼리 모여 숙박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지요. 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한다면 그 선수가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뛰는 선수일 때 그 경기장에 가서 직관하면서 응원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과 삶의 활력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겼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선수가 이겼다고 해서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은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날마다 깊이 느끼며 매 순간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해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지요. 우리가 이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목자님께서 말씀하시고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이 시간을 들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온전히 변화된 건 아니고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목자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깨워지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지요. 먼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어찌하든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중심에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특히 영원 구원의 사명을 맡은 분들이라면 이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고 신방하는 매 순간마다 범사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입히며 생명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은 첫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하셨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죄종이니까 나는 장로니까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예전에 목자님께서는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경청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셨고 어린 소자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배울 것을 찾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다고 하셨지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동역자들이나 맡겨주신 영혼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는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또 더 열심히 내고 더 오랫동안 일꾼이었고 전도나 신방도 많이 하니까 하며 상대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고집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지요. 또 상대를 무시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열 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장점을 인정하며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대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본받아 배우고자 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하지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더 중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 품에 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도록 100가지 중에 한 가지뿐만 아니고 두 가지도 세 가지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솜씨는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다른 음식은 잘 못합니다. 자, 이때 솔직히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된장찌개도 잘할 수 있고 순두부찌개도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더 큰 사랑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료 배합은 어떻게 하는지, 즉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음식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날짜라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상대방의 능력을 향상시켜 갈 수 있는 길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만민라디오가 나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청취해 주시고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대부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너무 좋은 힘이 되는 그런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문 라디오 방송을 좀 들어보시고 그 라디오 DJ처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타인에게 사실을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좋은 말은 하고 싶지만 남이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얘기를 하기는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잘 받으면 감사하지만 받지 못하여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인가 하며 불편해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는 손해입니까? 예,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넓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물안의 실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더 넓은 연못이나 호수에서는 경쟁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내 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이 칭찬의 말만 듣는 것보다는 내게 권면을 해줘서 내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마음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넘어지는 자리에서 항상 넘어져요. 항상 힘든 자리에서 항상 힘들어요. 그것을 극복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나를 거기에서 딱 터치를 해줘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어느 조직에서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방식을 배제한다면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기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자님은 이제 갓 주회종의 길로 가고 있는 전도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고 장점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관점에서 자신을 본다면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도 너무 높은 고차원적인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요. 당회장님께서 저녁 예배 시에 욥계 강해를 증거해 주실 때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듣고 또 이렇게 했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당회장님께서 보셨나 봐. 우리 모녀가 대화를 한 것을 당회장님께서 들으셨나 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성도님의 집에 당회장님께서 다녀가신 것 같다는 것이죠. 이는 바로 말씀을 통해 본인들을 발견하고 있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실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대부분 자신의 경계를 풀고 있게 편한 행동, 편한 말투가 습관이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가 이랬지, 아빠가 이랬지, 우리 딸이 이랬지 하며 상대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대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즉 먼저 나를 점검해보고 혹여 내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고 잘한 분야가 있다면 칭찬해주며 잘못한 분야가 있다면 도와주는 마음이 큰 마음이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있다면 지적만 안 되면 그 말을 들은 상대는 힘을 잃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평함 속에서 함께 더불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 존중할 때 그 조직은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일의 성과도 잘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은 둘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해를 입고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이라 레위인은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런히 제사드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들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까지 지불했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연약하고 힘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또한 어려움에 처한 영혼을 보면 도와주게 됩니다. 겨우 그까짓 일로 힘들다고 하세요? 나는 그보다 더 힘들 일도 겪어봤는데 하며 자기 입장에서 쉽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는 상대의 마음에, 즉 믿음에 맞추어 이해하고 공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말씀했지요. 즉, 우리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며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나 귀머거리 또한 절뚝발이 중풍병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지요.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는 홀로 남은 과부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시며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붙쫓는 백성들의 먹을 것까지 염려하셔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에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만일 내가 저희를 궁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하셨죠. 이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셨던 것입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당회장님께서 대회를 마치시고 이제 사택에 가셔서 또 저녁예배 오시기 전에 차를 타시기 전에 어떤 어린아이를 안고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를 보시고 저 성도님은 어디서 식사를 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회장님은 순간에 이렇게 훑어보셨지만은 그분 하나하나까지 그냥 다 마음에서 이렇게 항상 영혼들을 품으시기 때문에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이 떠올랐어요. 당회장님께서는 항상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교회 일꾼들을 살피시고 성도님들을 살피시는 그러한 모습을 배웠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차원, 영혼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이 어떠신가를 또 저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개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셨죠. 그런데 당회장님도 지금도 늘 구제할 때가 있으시면 살피시고 여기도 구제해야 되고 늘 그렇게 영혼들을 살피시고 성도님들을 살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구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구제를 부탁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구제에 힘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초대교회에 또도 일곱 집사를 세운 것도 구제를 잘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일곱 집사를 세워서 바로 구제를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고아와 과부와 빈민들을 힘써 살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드러나지 않게 분야 구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유할 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서로 나누며 살아가지요.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만 계신 집에는 신방 가면서 반찬 한 가지라도 갖다 드리고 날이 추운데 옷이 얇은 것 같으면 따뜻한 의복을 마련해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아껴 구정예배에 간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과자값도 지원해주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안 청소를 도와준다든지 고장난 물건들을 내 돈을 들여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영혼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꾸준히 행해 나갈 때 연단 받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받게 되고 마음이 강퍅한 영혼들도 결국 녹아지죠. 또한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궁휼히 여길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빚을 지신 것처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요. 예, 결국 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의 선을 차곡차곡 쌓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의 소원에도 더 신속히 응답받고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욱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은 셋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참으로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셔야 하니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겠는지요. 유대로, 갈릴리로, 또 주변 이방 지역까지도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시간 분초를 아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영혼들이 몰려들 때는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느라 잡수실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셨지요. 그렇게 진액을 다해 3년을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지요.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인생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또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원하시지요.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하신 대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당회장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만민을 이끌고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어주신 성결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증거하시며 또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지요. 은사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으니 또 권능을 보였으니 내가 그곳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않으시지요. 목자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윤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예전에 목자님께서는 일꾼들의 실수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담당자의 잘못이니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둘 수가 없었다고 하셨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목자님께서 금식을 하시거나 힘껏 화목제물을 드리기도 하셨고 눈물 뿌려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면서 어찌하든 그 죄의 담을 헐고자 하셨습니다. 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지요. 영혼들이 범죄하여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될 때 나는 진리로 가르쳤는데도 저가 죄를 지었으니 어쩔 수 없다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 양떼입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을 주었어야 했고 더 잘 가르쳐야 했는데 제 탓입니다. 그러니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셨죠. 그 세월을 저와 여러분은 목자님과 함께 지내왔기에 이제야 목자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십니다. 목자님께서 계셨을 때보다도 이제는 더 깊은 사랑으로 마음에 담겨 있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의종이나 일꾼들이 영혼들을 신방하고 만나보면 순종 잘하는 분들이 또 많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예배드릴게요. 약속해놓고 번번이 어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뿔난 염소가 아무데나 들이받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삐지고 또 애매히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또 어둠의 역사를 받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건면하고 진리를 가르쳐도 여전히 세상을 끊지 못하며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또 우리 목자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대신 회개해 주셨습니다. 울어주시고 또 금식하시고 기도로 많은 사랑을 쌓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참아주고 변화될 것을 믿어주며 모든 수고를 견디고 그들도 소중한 목자의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봐주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긴 사랑의 행함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과 상급이 되지요. 이 땅에서 부흥의 열매로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힘써 수고하고 헌신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기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흔히 그런 표현하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몸이 아팠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귀한 제단 만나고 귀한 목자 만나서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고 이런 거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하면 자다가도 눈물 흘릴 일이고 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아닙니까? 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전도하고 신방에만 가르친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을 찾아와 잔치하며 지낼 것인데 그 집과 땅은 얼마나 크겠는지요.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날마다 이런 고백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구역장 사명을 감당했으면 구역장님 저를 존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불순종을 거듭할 때도 우리 구역장님이 또 조장님이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장님 제가 연단받을 때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세루살렘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 행복하겠는지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또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즐겁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장차 큰 영광 중에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위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 위임 목사님이신 당회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당회장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적당한 때에 딱 맞추어서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먼저는 당회장님 취임 행사를 진행했던 그 장소가 여러분 63빌딩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어린아이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 인지도가 너무나도 높고 훌륭한 장소에서 위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곳은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데 극적으로 그 장소가 계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 필요한 분야들을 예비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데요. 정말 세상 표현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이틀 전 기념사진 촬영소와 장소 답사를 위해 이제 했을 때 다른 곳의 행사팀이 사진 촬영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님들도 이제 가셔서 사진도 많이 찍으셨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행사 이틀 전이라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일꾼들을 통해서 가서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스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플래카드를 제작하려면 최소 3, 4일 전엔 업체에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아 이거는 꼭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이제 다른 일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일꾼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해서 업체와 이게 연결이 되었죠. 그런데 그 전문 업체에서는 안 되는 건데 다른 예약된 일을 뒤로 하고 우리의 부스를 먼저 설치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본인들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철거까지 완료해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또 주회종 장로 일꾼 대표들이 가슴에 달았던 이 꽃을 예, 이건데요. 이렇게 달았죠. 예, 꽃을 이것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 일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언제 했느냐? 기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기억은 나는데 누가 했는지 어떤 일꾼이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기획실 팀장 중 한 분이 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가 12시 40분 정도 됐는데 예,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를 받은 팀장이 마침 제가 종로에서 지금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지하철역에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 전화를 받고 다시 금방 나왔던 그 업체 사장님에게 들어가서 이 꽃을 제작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준 것을 소개를 받고 가보니 그곳에 이 제작 물량이 딱 우리에게 필요한 수량만큼 재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샘플 사진을 받고 이게 진행되는데 한 시간 만에 샘플 사진이 왔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까지 다 한 것으로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배달이 와서 저희 우리 남자 장로님들 남자 일꾼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조선일보에 이 사진으로 5단 이제 이렇게 게재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럽고 행복했던지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모두를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은 첫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둘째, 궁일이 여기는 마음, 셋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히 가지셔서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